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새 지도라는 제목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영화가 있죠. 뭐 말을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어벤져스라는 영화죠. 그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인기가 좋은 이유가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히어로 캐릭터들이 나오죠. 뭐 아이언맨이나 아니면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객석 점유율을 차지하죠. 바로 이제 마블 스튜디오라는 어떤 좀 메가급 그 스튜디오의 힘 덕택에 많은 이제 점유율을 차지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 마블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블 세계라는 가상의 세계를 수백 명의 작가들이 이제 영화의 뼈대가 되는 세계관을 거대하게 만듭니다. 미리 그 세계 자체를 아예 창조해놓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영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이 스토리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대서사시를 읽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그냥 어떤 싸움 영화, 그냥 허황된 영화가 아니라 마치 현실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들로 이제 느껴지는 것이죠. 심지어 뭐 슈퍼 히어로가 되기까지 왜 히어로가 되었는지 이제 본편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공부해야 되는 프리퀄 영화도 있죠. 미리 한 10분짜리, 뭐 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미리 유튜브에 공유를 하고 그것을 보고 공부하고 와라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요즘 히어로물들은요 굉장히 그 싸우는 이유가 그냥 덮어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서사적이고 매력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더욱더 이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이제 즐겨 쓰는 영화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자막이 한참 넘어가러 한 다음 맨 끝에 올라오는 영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쿠키 영상이라는 거죠. 전 처음에 이렇게 뭐 먹는 영상인 줄 알았어요. 쿠키 형. 예, 제 중심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근데 쿠키 영상은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시리즈에 어떤 기대감을 주는 좀 단서를 주는 아주 짧은 영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안에는 아, 다음 편에는 이제 새로운 지도로 다음 히어로의 이야기를 이제 끌어간다라는 식의 암시를 주는 게 바로 쿠키 영상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오늘 본문의 전개가 이런 영화적 기법과 굉장히 좀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회심 후에 이방인 선교 사역의 중심으로 혜성같이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점입니다. 누가는 어떻게 바울이 이 등장하는 서곡을 그렸고 또 바울이 중심에 등장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굉장히 세심하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또 제자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 이야기는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사역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전환되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큰 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줄기를 보면요 베드로의 환상으로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이제 결의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어떤 구원을 주시는 도다라고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조금은 색다르고 독특한 이제 전개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을 우연히 전해 듣고 어떤 사도들의 도움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복음 전파의 역사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사람들이 회심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마침 그 복음의 시너지가 일어나면서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먼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절 자체만을 보면요, 본문 전개가 먼저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증인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대명령이 제자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을 주어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죠. 문장의 전개상 두 구절이 주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너희는 가서 이고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복음 전파의 명령은 각각 그 자체로 충분히 완성도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하지만 마태복음의 맥락과 사도행전의 맥락은 분명히 조금 다른 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 부흥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사도나 제자들보다 성령이 그 출발점에 계시다고 사도행전은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초반의 상황을 보면요, 확실히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가 어떤 특정한 유대인이나 사도 제자라는 이 민족이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율법적 시행착오에 빠졌던 것을 고넬료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셔서 이방세계로 확장시키시는 그분의 큰 그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전반적인 말씀을 큰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어서 맞춰보면 누가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도행전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이제 감동적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아, 누가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왜 그 구절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교회 역사, 이 선교, 바로 사도행전이 제시하는 이 선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성령께서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권능의 큰 그림에 순종하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그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역사를 따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사회적인 편견 혹은 어떤 제도나 건물이나 형식에 궁극적으로 갇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고 그려가신 하나님의 새 지도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으로 이미 완성이 됐어요. 완료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본질적인 울타리와 한계들을 넘어서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사회적 편견이나 어떤 종교적인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께서 그려가시는 새 지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역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스스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경과 찬송가가 붙어 있어서 우리나라는 찬송가가 성경의 권위를 가지게 됐잖아요. 형식과 내용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내용을 이 형식에 붙여서 마치 형식이 내용인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를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 비본질적인 형식과 다른 부차적인 요소였던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가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믿고 따르진 않았는지, 혹시나 우리가 거기에 갇혀서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놓쳐버린 건 아닌지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성령께 지혜를 구하며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15년 전에 한 선교단체를 세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거기에 많은 학생들과 사역 지망생들을 모아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그 중에 저의 자질의 부족에 대한 문제도 물론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지만 또 저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긴장하게 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친구들은 그 사역을 위해서 실제로 일정의 직업을 구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사역자로서 데뷔하고 앞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많은 걸 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는 얼마나 많은 조급함이 있었겠습니까? 눈을 뜨고 눈을 감으면 반대로 얘기했군요.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계속 그 친구들의 장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갓 20살, 21살, 22살, 좀 나이가 많으면 27, 28이 되는 이런 친구들이 찬양 사역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당시부터 해서 CCM 사역은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으로 이제 되는 굉장히 어려운 힘겨운 상황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부터 해서 사실 CCM 사역으로 어떤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역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미련하고 어려운 생각이었어요. 뭐 앨범을 잘 내서 뭐 판매하면 뭐 많이 불리겠지. 이런 기대들이 막 무너지던 시기였어요. 점점 교회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제가 그 급한 마음에 고민을 하며 씨름하며 막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방법을 찾은 거죠. 그 당시에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과 이제 소통하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제 버스킹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사실 버스킹이 그렇게 유행했던 때가 아니에요. 근데 버스킹을 해야겠다.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제가 저기 강남의 신논현역에서 버스킹을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자. 소리를 막 높이고 교회가 너무 막 요즘에 소리를 높이니까 우리는 볼륨을 몇 데시벨 이상 올리지 말자. 무조건 낮춰. 다 조용히. 그리고 중심에 서지 마. 교회에서 너무 중심에 서서 막 얘기하니까 거부감을 가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논현역 저 구석에 제일 구석대기에 잘 들리지 않는 데서 볼륨도 완전 최소로 해서 이제 누가 뭐 들으라 마나 하고 이제 막 이제 시작을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열매도 보고 그 후에 이제 코엑스라는 곳에서 한 2년 동안 버스킹을 실제로 저희 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선교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점점 그 일에 대한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이 예전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야, 너네들 다 세상으로 나가. 이거 안 돼, 어차피. 너네 블루오션을 개척해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막 엄청나게 거리의 공연을 막 이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슈스케 이제 원 나오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때였거든요. 근데 계속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길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이 계속 음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신청해서 이제 문화 이제 예술가로서 등록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막 고민을 했는데 점점 아이들과 제가 괴리감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괴리감이 느끼기. 아이들이 계속 그 말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어두워져.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마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려고 이 고민을 하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너희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이면 이제 제가 혈기가 나오기 시작, 분노가 나오기 시작하고 지적하기 시작하고 이건 안 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 제자들이잖아요. 학교의 제자들이었어요. 그 제자, 공유과범 제자들이었어. 그 제자들이 와서, 교수님, 저희는 그냥 예배하려고 들어왔는데요. 저희랑 생각한 거 너무 다르던데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미련하게 내 거줄을 피웠구나. 얘들아, 미안하다.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그때 터졌어요. 너희들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진 않았지만, 제가 너무 서운함을 막 표출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도 사학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고 저에게도 너무 힘드니까 그럼 무엇을 선택할까? 팀의 비전이 그거였어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제 생겼잖아요. 근거가. 그래서 저는 내가 먼저 파송당하겠다. 이러고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제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세요. 그 지체들은 예배 사역자로 너무너무 훌륭히 잘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사역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세워진 저의 제자이자 동생인 그 지체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리더였어요. 너무너무 바쁘고 또 너무너무 귀하게 예배를 잘 섬기는 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그림과 성령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그림 안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새 지도의 그 중심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기법들을 사용해서 바울을 점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중심에 등장시키고 있어요. 9장에 보면 다메섹의 회심을 언급한 후에 잠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이방인 회심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나바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슬그머니 거기에 끼어서 같이 가게 하세요. 그때까지는 이제 주변에 있었죠, 바울은. 그때까지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리고 11장 30절을 보면 이 사울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을 부조 담당으로 안디옥으로 같이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그리고 헤롯 총독이 죽게 되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전체에 굉장히 큰 요동이 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하여금 성령께서는 초대교회의 격변기를 지켜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보면 12장 25절에 보면 그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에 바나바와 사울은 부조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게 돼요. 만일 사울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전체를 바라보면 11장 30절의 예루살렘 도착과 12장 25절의 예루살렘 출발이라는 거대한 샌드위치 그 사이에 12장의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사건, 헤롯 총독의 죽음이 통째로 들어있는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서 경험한 사건은 그들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묵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만나야 할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가 새롭게 만난 복음의 참된 가치, 그 사이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바울은 아마 많은 걸 느끼고 바라보며 생각을 정립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처럼 갇히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그리고 회록천독의 허무한 죽음, 바로는 어쩌면 자신이 믿고 전해야 하는 복음의 참된 가치를 이 비교 속에 제대로 정립하며 그렇게 선교지를 향해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후에 고백하게 되죠. 그가 맞서고 전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바로 그 두 가지의 대립이 가장 극심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이방의 많은 도시 문명의 중심에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가치를 외치는 바울은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화려한 성공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철저히 외면받고 주변으로 물려나고 죽을 만큼 맞고 무시당해야 했던 미래를 예감해야 했다는 것이죠. 분명히 야고보의 숭고한 희생이나 거친 화려하지만 썩은 나무 같았던 헤롯 총독의 죽음은 바울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십자가의 참 가치를 전해야 할지 좋은 경험이자 가치로 그의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화려한 도시의 삶 위에 그려나가기 원하시는 새 지도가 무엇입니까?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입니까? 아니면 맛집입니까? 아니면 많은 즐길거리입니까? 아니면 많은 어떤 고전적인 유적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지도를 이 도시 가운데 그려가기 원하신다는,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히 묻어있는 곳, 화려한 듯하지만 속은 썩어가는 이곳, 풍요한 듯하지만 메말라가는 이곳,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 위에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새 지도를 우리는 그려가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름과 그 이름이 등장하는 순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참 교묘하게 계속 바뀌면서 바울의 역사 속에서의 등장을 오늘 누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 중에 1절을 보면 13장 1절에 보면 가장 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계속 바울의 이름이 언급되죠. 그런데 재밌게도 자신의 복음을 전하던 총독의 이름이 이제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또. 그리고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 중에 9절에 갑자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등장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아예 이름 자체를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장 앞에 두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바꾸게 돼요. 누가가 정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생각이 드는 지점이죠. BCD의 안독에 이르러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위치가 바뀌었죠. 확실히 42절에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 중에 귀부인과 많은 경건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복음을 전해주려고 요청하고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다고요. 성령께서 새 지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순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낡은 율법에 사실 갇혀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면 오히려 주의 말씀은 온 땅에 흥황하여 퍼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 쫓겨난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에서 보면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에서 쫓겨난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큰 두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제가 만일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새 지도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용기 있게 그려갈 자신이 있을까? 오만 가지 오해와 편견을 무릅쓰고 맞서서 싸울 용기와 확신이 자신이 바울처럼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만 하면 멋지지만 막상 살려면 굉장히 피곤한 삶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나 대신 그 누군가가 바울의 자리에 서서 나를 대신하여 그가 중심에 서서 새로운 역사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나는 기꺼이 흔적 없이 주변으로 밀려나서 사라질 수 있는 쿨한 삶의 변화를 맞이할 자신이 있는가? 그때도 그를 나는 인정하고 나를 낮출 수 있을까? 아마 쿨한 듯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굉장히 유치해지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제가 훗날 POP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혹은 나중에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 담당 교육자로 다윗 수준의 아주 탁월한 어떤 사역자가 와서 음악적으로 목양적으로 모든 쪽으로 완벽한 사역자가 와서 섬긴다면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지체들이 그 다윗한테 홀랑 다 빠져가지고 한 주 만에 저를 까마득히 잊는다면 나는 진짜 기뻐할 수 있을까? 나는 시기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정말 이 부분은 저 마지막까지 묵상했어요. 오늘 내려오기 전까지 아 주님 제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셨지만 그의 사역을 스스로 아주 작은 이스라엘 지역으로 한정시키셨어요. 그의 제자들은 온 세계였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아주 작고 좁은 경상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이스라엘 지역에 한정시켜서 자신의 이름을 숨기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가 죽기 위해서 태어납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태어나냐는 거예요.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어나냐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고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처절하게 외로이 아버지마저 버림받게 하신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으시죠. 그렇게 해서 지나서 세기를 여시고 이제 딱 막상 세기를 짠 이제 시작하는 그 순간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딱 예수님은 딱 빠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바톤을 그 열매를 성령님께 토서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성령님 뒤에 서 계시면서 겸손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 무엇을 새롭게 열고 언제 자신이 자신의 길을 닫아야 할지 사라져야 할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미 있어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놓치기 싫은 자리도 있습니다. 내가 가능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하고 내가 더 주목받고 싶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의미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 모든 삶을 불살라 헌신하며 주님의 역사의 중간에 가운데 서 있고 싶은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비켜서라 하시면 주변으로 물러서라 하시면 네가 중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렇게 조용히 그늘에서 너의 자리를 지키며 흔적 없이 사라져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 지도를 그려가실 때 그 그리심에 순종할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혹은 나를 지으시고 또 다른 그림을 그려가실 때 겸손히 사라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멀어 보이는 그림이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바랄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자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그림을 허락하실 때 그것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사실 우리를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떤 낮아져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또 낮아지게 하시는 타이밍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순간 결단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순간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림들 우리가 사모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또 우리 일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